다음 꼭지는 결정론과 비결정론. 우주와 이치를 떠올리는 게임의 원리, 맞대응의 원리, 전략의 원리인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검색해보니까 아 이게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형이상학이라는 관점에서 뭐 자아란 무엇인가,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있는가, 존재란 무엇인가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데 보니까 인간들이 이게 결정론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결정론이 뉴턴이나 라플라스, 데카르트, 이 근래의 수학자들 얘기 아니고 2000년 전부터 현재 과학계가 계속 내려오는 전통이 결정론적 사고라는 거죠. 큰일이에요, 큰일. 왜냐하면 결정론이 있으면 반결정론이 있어야 되잖아. 없어, 그게. 결정론의 반대 개념이 없어요.
완전 결정론을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죠.
뭐 상대성의 세계관, 뭐 카오스적 세계관 이런 게 약간 옛날부터 말은 나왔는데 정립된 얘기 아니고 확률론, 이것도 양자역학이 나오고 이제 확률론이라는 말이 나오긴 나왔는데 이게 반결정론적인 어떤 세계관을 만들지 못하고 결정론에 흡수돼 버렸어. 그래서 이제 확률론적 결정론 뭐 이러고 있어. 확률로 결정돼 있다. 기계적으로 결정된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 근데 문제는 이런 사고방식이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계의 역사가 통째로 이 결정론적 사고방식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아찔한 거예요. 인류의 어떤 위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단순히 뭐 세상이 결정됐냐 결정 안 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사고방식 자체가 틀려먹었다는 거죠. 구조론을 보면 주체에 대한 사유냐 대상에 대한 사유냐 결정론은 결국 대상화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관측자인 인간이 관측 대상으로 보고 보이는 대로 보는 거죠.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이느냐는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규정하는 게 중요한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형이상학이 발전 안 되었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결정하는 게 형이상학인데 형이상학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근데 흔히 사람들이 공리공론이라고 그러는데 형이상학이 바로 공리공론이죠. 서양 철학이 발전한 것은 서양 역사가 발전한 것은 형이상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엉터리긴 하지만 뭐 플라톤의 이데아라든가 이런 개소리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헤겔의 변증법이라든가 뭐 칸트의 이성론이라든가 이런 다 헛소리들인데 그럼 그게 왜 나왔냐고 이성이 뭐냐고 변증법은 또 뭐냐고 이데아는 또 뭐냐고 주체에 대한 관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측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관측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구조론으로 보면 구조론은 비결정론입니다. 비결정론이라는 게 뭐냐 결정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이기 때문에 게임에서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게임이 져.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뒤통수 쳐야지 미리 전략을 짜면 다 들켜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의 허를 찔러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기 편까지 속여야 된다는 거죠. 적을 속이려고 해서는 못 속이는 거예요. 자기 편부터 속여야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고 이렇게 완벽하게 계획을 짜면 오히려 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서 결정론적 사고방식의 핵심이 뭐냐면 합리성입니다. 이 세상은 합리적으로 되어 있다. 근데 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란 것은 결국 효율적인 거예요. 네? 비합리적인 존재가 뭐냐면 인간이죠. 그래서 인간은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살아남기 어려운 동물이에요. 자연계에서 인간처럼 띠라게 살아간 동물이 잘 없어. 다 다른 동물들은 영리하게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아끼는데 인간은 에너지를 터무니없이 낭비하고 삽질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인류에 기여하고 자기한테는 해가 되는 그런 이 어리석은 안철수 짓을 많이 하는 게 인간이다. 대부분 동물들은 에너지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해요. 일단 동물에는 뱀한테 먹이를 어떻게 주냐 하니까 닭을 한번 쭉 한 마리 던져주고 3개월 동안 먹이 안 줘요. 안 먹어. 그래서 일단 보아뱀 같은 큰 뱀이 사슴을 한 마리 잡아먹었다. 그 자리에서 못 움직여요. 배가 무거워서 못 가. 그래서 가끔 이제 배를 잘라보면 속에 사람이 들어있고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안 움직여. 에너지를 극도로 절약한다는 거죠. 그리고 변온 동물이기 때문에 햇볕을 받아서 체온을 유지하기 때문에 체온이 낭비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쓸데없이 체온을 37도까지 올려서 따뜻하게 지내다가 그만큼 에너지를 허비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인간인데 왜 이런 짓을 하냐면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게 누군가 이걸 규정해야 되는데 공룡은 덩치를 키워서 살아남지만 이 혜성이 충돌하면 그러니까 혹성 뭐라고 하나 운석이 떨어지면 소행성이 떨어지면 그 살아남는 것은 땅 속에 있는 동물들인데요. 굴 속에 숨은 동물들만 살아남다. 몸집이 작아야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큰 거 하나보다 작은 게 여러 개가 더 낫다. 그럼 작은 것이 여러 개가 어떻게 좋을 수 있냐면 주변 환경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럼 주변 환경과 나를 이게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국적군이 이긴다는 거죠. 인간 몸 속에는 인간 아닌 것이 1.5kg 들어있어요. 무게가 굉장해. 내 안에 내 아닌 게 1.5kg, 만원 동동한 사람 2kg 있어. 그래서 위세척을 하면 그게 싹 빠져나와. 엄청나 엄청나. 수조 마리의 박테리아들과 이상한 것들이 살고 있다. 근데 그런 것을 인간과 완전히 분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공생을 하고 있는 동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전략적인 대응은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리스크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환경을 이용해서 이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링 위에서 싸우는 두 선수가 시합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시합을 누가 하냐면 그 사람한테 배팅한 돈을 건 사람이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보면 나오지만 5라운드에 케어드 저하 그러고 펄프 픽션에 보면 그 누구죠? 브루스 윌리스가 저주라고 했는데 안 저주가지고 조폭한테 또 쫓겨 다니고 그 뭐냐면 돈을 건 놈이 실제 그 싸우는 사람들이야. 돈과 돈이 싸우는 거예요. 경마장에도 그런 게 있는데 어쩌면 어떤지 몰라도 경마장에는 진짜 큰 손들이 와서 그 단식으로 부른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면 하루에 12경주를 하는데 그 중에 한두 경주 제일 큰 경주에만 큰 손들이 배팅을 해요. 그 큰 손들이 우리는 이제 경마장에 와 있는 꾼들 그 팬들이 경마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 재벌과 재벌이 하고 있어. 예를 들면 이건희와 그 정몽준이 이제 경마를 한다고 치고 그 두 사람이 그날 제일 큰 경주에 단식으로 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몇 억씩 걸어버려요. 이게 불법인데 옛날에 그런 짓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 시켜서 막걸리 사모으는 거예요. 일주일 전부터 사모아. 그래서 알고 보니까 큰 손들이 경주를 하고 있어서 그러면 기수라든가 거기에 있는 조교들이 그 조교사들이 큰 손의 요구에 맞춰서 경주를 하는 거야. 그 최근에도 경마장에서 사람이 자살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런 식으로 승부 조작이 만연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사회 회장을 가려야 된다고 말이 많아요. 승부 조작이 다 큰 손들이 끼어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경마꾼들이 경마를 하는 줄 알았는데 엉뚱한 사람이 경마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게임으로 본다면 실제로 게임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 이거죠. 그거는 특정할 수 없어. 그냥 동시에 여러 게임이 벌어져 있어요. 그 게임의 문제가 뭐냐면 게임에서 지면 그걸 완전히 그쪽 자원을 지워버려요. 이게 이제 톱니바퀴처럼 이 기계가 맞물려 돌아간다면 그 남는 여유분이 없어야 되는데 이 게임의 세계에서는 51대 49로 돼 있는데 49가 지면 이 49를 0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지막지한 폭력이죠. 그래서 그렇죠. 근데 이건 뭐냐면 이게 어떤 순식간에 수십 년 동안 노력해서 쌓아온 것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재벌이 빅딜을 한다면 어느 재벌 기업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 시장을 교란하는 예측 불가능한 그런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작은 곳에서 열심히 이렇게 톱니바퀴를 만들어 돌리고 있는데 위에서 한순간에 이 모래성처럼 날려버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큰 단위에서 많은 것을 무효화시키기 때문에 세상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게 아니고 약간 떠 있다는 거예요. 간격이 유격이 떠 있어. 그래서 긴밀하게 맞물려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자유의지에 지배되고 있고 그 자유의지라는 것은 결국 이 관측 대상이 아니라 관측 주체가 모호한 거예요. 애매한 거야. 희미해. 그래서 누가 시합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 내가 싸우고 있는지 민주당이 싸우고 있는지 문재인이 싸우고 있는지 불분명한 거잖아요. 지금 검찰하고 누가 싸우고 있는데 지금 누가 싸우고 있는 거야?
추미애가 싸우는 건지,
그쵸? 싸우는 건지. 국민이 싸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조국이 싸우고 있는 건지 뭔가 싸우고 있는데 누가 싸우고 있는지 이게 애매하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애매한 게 역사의 어떤 진실이고 과학적 진실이에요. 토니바퀴처럼 딱딱 맞물려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비결정론적이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확률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한당은 망하게 돼 있어. 큰 틀에서 결정됐지 세부적으로는 결정이 안 돼 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다음 곡지는 문명의 출발. 인류 문명이 얼마나 허술한 기반 위에 세워졌는지 생각하면 아찔하다. 원숭이와 다를 바 없는 인간이 목에 힘을 주는 것은 학습 능력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인류는 똑똑한 한 사람한테 묻어간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안 그런 척하고 이제 자기도 똑똑한 척하는데 솔직히 오랑우탄하고 인간하고 IQ 그 차이 없어요. 그 차이가 없어. IQ 차이가 아니죠. 그러니까 인류의 수준차는 그 문명 전체의 수준을 인류에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수준은 5000년 역사 그 자체의 무게로 가는 거지 그 관성의 법칙으로 가는 거지 한 사람 한 사람은 굉장히 뛰래요. 그리고 가끔 이제 좋은 지도자가 나서면 좋은 흐름이 만들어지고 그 흐름이 유지되는 동안은 조금 이제 인간이 어깨에 힘을 줄 수 있다. 만물의 영장 행설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지도자를 모방하는 동물인데 그 지도자가 누구냐? 사람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 지도자 신입니다. 신. 신이라는 개념이 왜냐? 모방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완전성을 인간이 모방하고 있다. 근데 신은 또 종교마다 자기 거울 보고 놀란 거 아니야? 영어로 진리라는 말은 제발 이거 뭐 특별한 뜻이 없어요. 그냥 참이라는 뜻이야. 그냥 사실이라는 뜻이고 진리를 설명하는 영어 단어가 없어요. 우리말의 진리 느낌하고 영어의 느낌 너무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이고 플라톤의 이데아라든가 칸트 이성이나 헤겔의 변증법이 약간 참고가 되지만 깊이 없고 동석가의 법, 노자의 도, 성리학의 이, 주역의 역 이런 게 이제 옛날에는 하나의 그런 모방 대상이었다는 거죠. 인간이 모방하는 동물인데 뭘 모방할 것인가? 근데 플라톤 이데아라는 것도 사실 그 뜻이 없어요. 이데아라는 것은 모방 대상이 되는 원형이지. 그냥 플라톤이 야 이건 근사한 것이야, 대단한 것이야, 막 이렇게 억지로 그 의미를 부여해놓은 거지. 실제로 이데아란 말 자체에 별 뜻이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인간의 언어가 매우 취약하다. 그래서 형이상학이 필요한 것이고 제1철학이 필요한 것이고 제1명제가 필요한 것이고 제1원인이 필요한 것인데 사회의 출발점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은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주체의 문제다. 내가 누구냐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은 복제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란 해야 복제가 되는데 사물은 자로 딱 재면 복제가 되는데 사건은 뭘로 재일 것이냐. 사건을 재는 자가 없다는 거죠. 이 황당한 거 아니에요. 1mm 뭐 1kg 무게를 잴 수도 있고 덜이 부피를 잴 수도 있고 낱개로 셀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보면 인간은 자가 다섯 개야. 하나 낱개 셈 이것도 하나의 자예요.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초등학생이 그렇게 세잖아. 연필 몇 개냐고 세보면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전부 몇 개냐 한 개 진짜 그렇게 어릴 다 그랬잖아. 다 그런 게, 과정을 겪고 왔다고.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몇 개자 그럼 한 개 그랬어요. 한 개 이것도 하나의 자다. 그리고 선물을 재는 자도 자고 콤파스도 자고 부피를 재는 덜이도 자고 무게를 재는 비중도 자다. 다섯 개의 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다 사물을 재는 자고 사건을 재는 자는 구조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건을 재는 자는 그것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진리는 어떤 형태를 가져야 하는가? 사건과 나란히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물은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니까 나란히 안 가죠. 사건과 나란히 가면서 사건을 복제하는 것이 진리다. 진리가 그런 뜻을 가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질문입니다. 네, 다음 곡지는 인과율과 엔트로피. 인과율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근데 그걸 제대로 써먹는 사람도 없어요. 왜냐? 그게 구조론이야. 인과율을 제대로 써먹는 게 구조론이기 때문에 써먹는 사람이 없는 게 당연하지. 왜냐면 사건의 입력과 출력을 먹는 게 인과율인데 그 중간은 안 봐요. 에너지란 말 자체가 중간을 잘 모르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지. 그러니까 에너지란 말 자체 잘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뭐 있긴 했는데 잘 모른다. 그 시기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알려면 다친 게란 개념에 담아 가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친 게라고 하는 거죠. 존재라는 것은 나란한 것이다. 나란하지 않으면 그건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면 어떤 둘이 나란하면 그 사이에 정보를 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존재로 격상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물이 형태 변화를 일으키면 변하기 전과 변한 후가 나란한 거예요. 그게 원인과 결과다. 왜냐하면 총을 쏜 사람이 있고 총을 맞은 사람이 있으면 총을 쏜 사람의 쏘는 동작과 맞은 사람의 죽는 동작이 나란한 거예요. 그 사이에는 총알이 있는데 우리는 그 총알을 이야기 안 하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 사이에 뭐가 있는지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엔트로피도 결국 그런 원인과 결과 사이를 이야기한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엔트로피를 아는 것은 원인을 알고 결과를 알고 결과는 그 원인에 종속되더라 이 얘기예요. 그 당연한 얘기지. 근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종속되는 이걸 이야기 안 해. 그래서 써먹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열역학이라는 좁은 범위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해 보면 엔트로피는 열역학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주의 보편 논리다. 어디나 다 엔트로피가 해당된다. 이렇게 딱 써놓고 뒷이야기 없어. 그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다 해당되는 걸 거 아니야. 그러면 엔트로피를 가지고 안철수의 행보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얘기는 안 해요. 근데 구조론을 보면 엔트로피만 알아도 안철수가 무슨 짓을 할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 안에서 이 대칭이 다섯 개이기 때문에 에너지는 다섯 번 형태를 갖고요. 그래서 대칭을 통해서 이 에너지가 움직여 간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대칭이 짝수이기 때문에 항상 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무조건 짜투리가 남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짝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닫힌 게 안에서 에너지가 형태를 바꿀 때 조금이라도 에너지 손실이 있죠. 왜냐하면 형태를 바꾼다 그랬으니까 바꾸는 비용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너지 손실이 있다 이 얘기는 구조론 안 배워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손실이냐 이걸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엔트로피 증가가 아니라 오히려 감소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엔트로피가 감소하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현실에서 이걸 무수히 경험할 수 있어요. 모래시계 아래 부분만 딱 보면 모래가 계속 늘어나. 근데 더 이상 늘어날 수 없죠. 어느 정도 범위까지는 무조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여기가 딱 잘라버리고 또 다른 모래시계를 딱 쓰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 되잖아. 와 이거 그럼 모래가 영원히 계속 나오네. 모래시계를 100개를 딱 놔두고 한 개씩 이렇게 뒤집으면 되잖아.
도미노 세워 하나씩.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기술을 잘 쓰면 영원히 모래시계가 무한대로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연출할 수 있어요. 물론 속임수죠. 근데 이걸 하다 보면 자기도 막 속아.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이제 이걸 만들어 본다고 어떤 물체를 만들다 보면 진짜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야. 실제로 이제 그런 느낌이 분명히 들어요. 근데 부분적으로는 되니까 이 부분만 계속 모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모으는 비용이 더 드는 거죠. 그렇지만 모으는 비용은 항상 아버지가 부담하기 때문에 안철수 같은 사람은 기레기가 다 부담하기 때문에 진짜 무한동력처럼 계속 뭔가를 생산할 수 있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계속 받으면. 그래서 박근혜 같은 사람이 그야말로 무한동력 선거 여왕 아니요. 박근혜만 나온 피폐가 무한대로 막 쏟아져요.
박근혜
무한동력. 네. 그 옛날 이야기 보면 경북 어느 지역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거의 막 10% 차이로 앞서 있었는데 박근혜가 한번 왔다 가니까 그대로 뒤집어지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사실은 원래부터 그 박근혜가 안 와도 그건 민주당이 지게 돼 있었어요. 그럼 여론조사에 왜 그렇게 나왔냐? 그 지역 사람들이 박근혜가 안 온다고 삐졌었던 거예요.
제발 그래서 한번 방문해 달라고.
그렇죠. 방문해 달라고 일부러 아, 나 민주당 찍을 거야 이러고 이러다 안 오나 보자. 민주당 찍다니까. 막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 옛날 그 PK 일부 지역도 민주당이 희망 고문을 한 거예요. 옛날에 그 유시민이 경산에 출마했을 때 제가 안 된다 그랬거든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좀 약올리려고 영천 대말조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 영천의 말이 커. 말이 크면 저도 클 거 아니야. 경주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뭐 영천 대말조도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서 제발 그거 지우라고 김동철님 때문에 유시민 진다고 막 그러는 거야. 아니 그럼 내 때문에 과연 영천 사람들이 유시민을 안 찍고 한나라당을 찍겠냐고. 그럴 리가 없죠. 인터넷에 글 써가 조회수 얼마라고. 근데 사람들은 진짜 막 패닉에 빠져서 그 사람을 지웠어. 아이고.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유시민이 큰 표차이로 졌는데 그때 일시적으로 여론조사에 영천에서 민주당이 될 뻔한 것은 그 사람들의 본심이 아니에요. 박근혜 오면 뒤집어진다는 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오기를 기대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PK는 항상 우리가 20% 이기고 있어도 안심할 수가 없다. 그래 이번에는 박근혜가 안 온다. 홍준표가 온다. 하여튼 그 영천장에 깨팔러 간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말하면 영천에 그 장터에 소시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영천장에 소팔러 가면 소를 팔 거 아니에요. 그 돈으로 뭐 할 거예요? 도박을 한다. 돈 다 잃어먹어 거지가 돼. 집에 창피해서 못 와.
그냥 무쓸모하다 뭐 약간 이런 의미로.
아니 소식이 없는 거죠.
소식이 없어.
영천장에 깨팔러 가면 소식이 없어.
아무 창사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소팔러 갔는데 말이 잘못 나와서 변해서 깨팔러 간다로 바뀌었어. 왜냐면 옛날에 그 가출한 애들이 깨를 한 마리씩 들고 가출해.
아, 뭐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
왜냐면 깨가 비싸. 집에서 가져갈 건 깨밖에 없어. 그래서 영천 대말조시라는 말도 거기서 나온 말인데 영천 장터에 말과 소가 굉장히 큰 게 나왔어요. 영천 말이 엄청 컸어. 그래서 그 장터에 가보고 막 영천 말을 구경하는 사람 다 감동해서 와 저렇게 큰 말이 있다냐고 그런 말이 생긴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 영천은 하면 그 경상도지만 장돌뱅이 동네로 알려져 있어요. 장터가 좀 컸다는 거죠. 어떤 뭐 그런 얘기 다. 그래서 영천 사람을 믿을 수 없다. 그런 얘기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 적절히 상황을 조작해서 엔트로피 감소를 만들어서 적을 당황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역으로 이 작전을 쓰면 상대방은 쫄아서 완전히 이 패닉에 빠져서 쓰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최대한 모래시계 이 마지막 순간까지 딱 아슬아슬하게 꼭지점까지 딱 커튼을 쳐서 감춰놓고 있으면 계속 그 이 수법을 쓰면 아 저쪽은 진짜 무한도로 무한동력이 나오는가 보다. 이렇게 적군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을 충분히 속일 수 있는데 전투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마지막 순간에 올인을 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한 10만 명을 투입해. 근데 적군이 10만을 물리치고 와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더 강한 20만을 때려 부어버려요. 그래서 20만을 물리치고 와 우리가 마침내 이겼다고 만세 부르는 순간 더 강한 30만을 때려 부어버려요. 이걸 할 줄 아는 사람이 매매도 있었는데 이 콘스탄티노프를 함락시킬 때 제일 처음에는 미친 선봉들이라고 해서 약간 상태가 안 좋은 아저씨들 불황자 부대를 미친 군대를 집어넣어서 그래서 이제 콘스탄티노플 동로마군 내가 이겼다고 만세 부른 순간 이제 정규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정규군까지 제압해서 그래서 또 이겼다고 만세 부른데 애니체리가 들어가 제일 센 놈이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적군에게 계속 이제 이겼다 하게 만들어서 뒤통수를 치는 거죠. 그래서 이겼다 하다가 갑자기 더 큰 군대가 오면 패닉에 빠져서 절망에 빠져서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 에리체리 다음 없어. 끝이야. 근데 적군은 에리체리 다음 더 세운 게 오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거꾸로 학습시켜서 뭐냐면 엔트로피의 이런 성질을 역으로 이용해 볼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엔트로피라는 그냥 에너지의 방향성 그 정도로만 열역학으로만 아는 것은 굉장히 무식한 거고 구조론적으로 엔트로피를 깊이 알면 여러 가지로 써먹을 때가 많아요.
근데 모든 전쟁이 사실 승리할 때는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방식으로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보통 급쟁이들은 뭐냐면 그 마지막에 예비들 투입 못해요.
축차 투입한다는 표현 쓰잖아요.
축차 투입 이걸 좀 잘못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 전력을 모르고 소모전으로 이제 어리석게 투입한 건 축차 투입이고 이걸 알고 하는 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내가 말하는 이 방법이죠.
공과 비슷해 보이지만 그쵸. 완전 다른 거예요. 예.
어쨌든 이제 모든 이기는 지휘관의 특징이 뭐냐면 마지막에는 모든 전력을 다 투입해야 돼요. 근데 혹시 모른다 하고 일본군처럼 투입할 수 있는 전함 아껴야 돼. 이게 비싼 거야 그러고 이 비싼 건데 깨지면 안 돼 이러고 그 전함이 아마토를 끝까지 투입을 못했어요.
아낀다고?
그렇죠. 이게 비싼 거니까 마지막에 함대 결전을 했는데 마지막 결전을 위해서 남겨놨는데 그 마지막 결전 찬스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역사에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군대 아끼다가 진 장수 진짜 많아. 마지막에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봐야 돼요. 다음 곡지는 에너지 해석. 세상은 에너지의 방향성 하나로 모두 설명된다. 에너지는 누가 앞을 막았을 때까지 진행하는 거예요. 그 누가 막을 수 있는가? 나란 해야 막을 수 있어요. 그 뭐냐면 이런 얘기는 뭐냐면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 닫힌 게 안으로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이건. 자연 상태에서는 뭔가 어떤 것이 진행하다가 자기하고 똑같은 것이 딱 나타나면 멈추겠죠. 근데 이 자기 내부에 그런 게 있어야 된다. 인간도 신체가 좌우 대칭이 돼 있잖아요. 오른발 왼발 오른팔 왼팔 보면 다 대칭이 돼 있어요. 그래야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라는 엔트로피 개념이 제시되는데 뭐냐면 대칭을 유지하지 못하는 에너지는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내부에서 대칭을 만들 수 있는 에너지가 수학적으로 계속 줄어든다. 그래서 이 얘기는 왜 하냐면 이 우주의 모든 힘이 복원력이라는 거죠. 근데 완전히 복원이 안 돼. 조금 낮은 단계에서 복원돼. 그래서 그만큼 손실이 나는 거죠. 그래서 질이 붕괴하면 질로 복원되는 게 아니고 입자로 복원하는 거예요. 입자가 붕괴되면 힘으로 복원하고 힘이 붕괴하면 운동으로 복원하고 운동이 붕괴하면 양으로 붕괴하는 거예요. 누가 뭐 운동이 뭐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는데 질, 입자, 힘, 운동, 양 다섯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아페라도 그렇게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질의 붕괴나 입자의 붕괴나 힘의 붕괴나 운동의 붕괴나 생긴 게 다 똑같아요. 똑같은 팬들이 뭐 이 전체적으로 일어나면 질이고 좀 부분적으로 일어나면 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뭐 다섯 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운동 그것이 작은 범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면 운동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의사결정이 중심이 아니고 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표면에서 일어나는 건 양이고 표면까지는 안 거고 표면에서 약간 들어간 중심이 코어가 아닌 그 주변에서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게 이 운동이다. 그래서 이런 걸 관찰할 수 있는 게 세차 운동인데 분명히 돌기는 도는데 코어를 중심으로 안 돌고 이렇게 크게 운을 그리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축이 바깥에 있어. 이 바깥에 있는 축을 가상의 존재하지 않는 축을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죠.
타워 운동 예.
지구가 달을 돌듯이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지구가 달을 동그랗게 도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지구가 계속 움직이니까 이상하게 돌아.
나선형.
그렇죠. 나선형으로 돌고 있죠. 근데 지구도 사실은 달을 돌고 있어. 근데 그 도는 범위가 지구 안에서 다 일어나기 때문에 안 밖으로 표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지구도 달을 돌고 있고 태양도 지구를 돌고 있는 거예요. 동역학적으로 그런 거지 실제로 막 태양이 지구가 주변까지 막 오는 건 아니고 태양 안에 어떤 힘의 밸런스가 약간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이라는 것은 코어가 약간 옆으로 빠져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가 유지되면 무너지기 때문에 다시 이쪽으로 가. 코어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계속 그렇게 회전 형태로 많이 되죠. 그래서 길게 이렇게 운동하는 것도 실제로는 이렇게 나선 형으로 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계속 하면서
그렇죠. 내부에서 진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화살이 이렇게 쭉 날아간다고 보지만 그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고 내부에서는 이렇게 계속 진동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론적으로 보면 두 걸음 앞으로 갔다가 뒤로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이게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쭉 가는 건 우주 안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운동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행성들 중에 이 완전히 정원 궤도를 가진 행성은 없어요. 그 원래 없는 거야. 다 타원 궤도를 가진 거죠.
무조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절대로 안 돼.
중심이 있으면 무조건 타원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아, 운이 나빠서 타원이 되고 아주 운이 좋으면 정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사람들 다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네. 근데 무조건 이건 타원이라야만 돌 수가 있지. 타원이 아니면 그건 돌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타원이라는 건 진동한다는 것이거든요. 진동해야 이게 힘이 전달되고 역학적으로 이게 성립이 되지. 진동하지 않으면 어떻게냐면 이거 훌라후프를 돌리다가 놓쳐버리는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냥 훌라후프를 어떻게든 엉덩이 닿아야 돼. 그게 진동이라는 거. 진동의 형태로 이렇게 힘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역학적으로 연결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구하고 달 사이에 떨어져 있는데, 근데 사실은 장의 형태로 다 연결돼 있어요. 중력의 형태로. 그래서 우리는 중력이 안 보이니까 지구하고 달 사이에 아무도 없구나 하는데 멀리서 보면 훌라후프가 허리에서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붙어있다. 한 1km 밖에서 망원경을 보고 있으면 훌라후프가 이렇게 도니까 엉덩이에서 떨어져 있네. 공중에 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항상 훌라후프는 엉덩이에 붙어있다. 그래서 에너지적으로는 다 붙어있어요. 하나의 계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에너지는 용수철의 복원력 형태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운동은 진동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 위치를 이동시켜 밸런스가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이 제자리에 딱 스톱하는 순간 훌라후프가 떨어져 버린 거죠. 밸런스가 안 맞아서. 그래서 행성이 정원 궤도로 도는 순간 밸런스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돌 수 없다. 그래서 결론은 의사결정을 하려면 항상 밸런스가 맞아야 되고 밸런스가 맞으려면 항상 50도 50이 돼야 되고 그래서 항상 내부에 뭔가 나란한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질은 입자가 될 수 있고 입자는 힘이 될 수 있고 힘은 운동이 될 수 있는데 그 반대로 양이 뭐 운동이 되거나 운동이 힘이 되거나 힘이 입자가 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건 원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화학 반응을 이렇게 필요한 반응열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밸런스가 있는데 그 밸런스가 깨질 수 있는데 밸런스가 없는 것이 스스로 밸런스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원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간단해. 운동은 힘은 운동이 되는데 운동은 힘이 될 수 없는가? 힘 자체는 항상 보면 두 개의 힘이 있어요. 두 개가 있다고. 그 운동은 하나밖에 없어. 반대쪽이 없어. 예를 들면 실험한다면 땡기면서 동시에 밀고 두 개의 힘이 이렇게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은 여기 한 개밖에 없어. 이게 나가버린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 두 다리가 있기 때문에 힘을 쓸 수가 있는데 다리가 한 개밖에 없다. 그럼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게임 지구를 이용하기 때문에 두 다리를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슬립이죠. 슬립. 미끄러지고 있는 상태에서 방향 전환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운동이에요. 그래서 만약 미끄러지는 상태, 슬립된 상태에서 방향 전환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바닥을 이용해야 돼요. 그럼 즉 외부의 힘을 이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외부의 힘을 이용하는 건 구조론이 아니죠. 그냥 구조론 닫힌 게 있기 때문에 딱 닫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 상태에서 어떤 변화를 주려면 그 운동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운동을 포기하면 양으로 변하면서 뭔가 변화는 일어나. 근데 힘으로 거슬러 가지는 않아요. 힘이 없어. 그래서 양은 왜 운동이 될 수 없는 거? 운동이 없어서 그런 거. 운동은 왜 힘이 될 수 없는 거? 힘이 없어서 그래. 힘이 없으니까 힘을 못 들어요. 힘은 왜 입자가 못 드는 거예요? 입자가 없으니까 입자가 못 드는 거예요. 입자가 힘을 쓸 수 있는 건 입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입자라는 것은 항상 둘이 있어요. 혼자 아니어서 항상 입자는 반드시 파트너가 있어요. 그러면 부부라면 둘이잖아. 파트너가 있는 거야. 부부가 힘을 쓸 수 있는 것은 마누라한테 집 봐달라고 해놓고 남편이 어떻게 할 수 있다든 항상 파트너를 이용하는 거예요. 파트너가 없으면 힘을 못 써. 아니, 솔로들 힘이 없어.
입자도 파트너 있고 아까 뭐지? 힘도 파트너인데. 그렇죠. 운동도 파트너 있어야 그쵸. 되는 거 아니야?
운동도 파트너가 있죠.
있죠 사실.
그렇죠.
양만
그 힘이 없는 거지. 아. 양은 파트너가 없죠. 운동은 어떤 시간 순서이기 때문에 그 이전 운동과 현재 운동, 미래 운동 사이를 이용해서 파트너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 질, 입자, 힘, 운동, 양 이 안에서는 무한 동력처럼 계속 뭔가 생겨요. 좀 질에서 막히면 입자로 뚫으면 되고 입자에서 막히면 힘으로 뚫으면 되고 힘에서 막히면 운동으로 뚫으면 되고 운동에서 막히면 양으로 뚫으면 되기 때문에 뭔가 절망적이다 했는데 그래도 뭔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낮은 단계에서 있어. 아쉬웠다 나 이 정도는 쓸 수 있다.
그게 희망은 아니죠.
그렇죠. 그 양까지 가면 이제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근데 양까지 가는 동안 상당히 시간을 벌리기 때문에 이걸 잘 이용하면 적군 입장에서 보면 쟤들은 왜 끝없이 뭐가 나오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그래서 질, 입자, 힘, 운동량을 순서대로 차근차근 구사하면 적군 입장에서 보면 저쪽은 끝도 없이 뭔가 마법이 나오고 궁지에 몰렸는데도 뭔가 수가 나오고 노빠들 다 죽었는데 또 살아나고 희한한 거죠. 근데 박근혜는 끝이야 끝났어 없어 이제.
진짜 끝난 거고.
그렇죠. 박근혜는 그냥 끝나고 노빠 문빠들은 뭔가 남아 있어 저력이 있어 구조론적으로 가기 때문에 상대방 힘을 이용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고 자기 힘을 이용하면 관성이 조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써먹을 수 있다.
오빠는 늘 상대적인 힘을 그쵸. 썼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 끝나면 그게 진짜 끝나는 거고
그렇죠. 자체적인 힘을 쓰면 내 힘이 상대방한테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되돌아오는 힘을 또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보수는 늘 그렇겠네요.
그렇죠.
아, 진보는 약간 좀 더 오래 가고
예. 그래서 항상 이 내가 강조하는 게 주도권을 잡아라는 거죠. 주도권을 잡으면 주도권을 잃어도 다시 뺏어올 수 있어요. 근데 주도권이 없는 쪽은 상대방 실수해야만 자기가 찬스를 살려. 상대방 실수 안 하면 자기는 절대 기회 영혼이 안 오는 거죠. 그럼 당구를 치는데 먼저 한 놈이 끝까지 쳐가지고 한 사람 기회가 안 와서 그냥 서 있다가 가고
그때 막 놀려야 돼. 픽사이 나게.
질문 있으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